자, 그러면 이제 우리 13장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악인과 의인 사이의 긴장관계, 둘 사이에 어떻게 충돌이 있게 되고, 뭐 충돌보다는 사실 악의 세계가 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시기이고요. 이 3년 반의 기간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악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의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땅으로 올라온 짐승 사이의 투쟁의 모습, 죄송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투쟁, 그들을 향한 공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악의 세력, 사탄을 중심으로 한 세 세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세력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상당히 모방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습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영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모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모방하는 그러한 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사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마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계시이듯이 이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치 사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보면 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아까 뿔이 열이었죠. 머리가 일곱이라 연상시키죠. 그리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 왕관은 더 많아요. 예. 자, 이런 모습은,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 이제 그 메시아의 이름이 이제 또 뒤에 가서 나오는데요. 그 이름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치 그리스도의 역할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치 그 항상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해가는데요. 그것은 마치 보혜사 성령께서 첫 번째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그 경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할, 그리스도 중심적 역할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 올라온 짐승 중심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성령의 역할을 대체하는 듯한 그러한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들은 악의 삼위일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조금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본따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마에 인을 치라 했는데 이들은 그것도 본따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표를 주나요? 손에다가 표를 줍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백성의 표를 삼는 그러한 시도도 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악의 소위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악의 세 그 존재들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666이라는 숫자, 짐승의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6절 보면요, 15절부터 보십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하는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그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려고 하는가 라는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생명을 위협해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듯이 그런 방식으로 죽입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인을 치는 건 아니지만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아까 인을 친 자는 재앙에서 보호를 했는데 짐승의 표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왜요? 매매란 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을 때 재물에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밝히셨는데 바로 재물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재물을 가지고 사탄에게 충성심을 바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충성심을 바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은 표. 그 표로. 근데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수가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얼마다? 666이다. 666을 가져야만 매매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표를 준다는 것이에요. 666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원활하게 살아가느냐 불편하게 살아가느냐의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고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매매하는 게 원활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활하지 않아요. 이건 뭐 신용카드가 666 돼가지고 신용카드 안 쓰면 뭐 이 짐승의 표를 안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요? 또 베리칩이라고 해요? 베리칩 나오기 전에 그것만 안 받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광범위한 사탄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을 맞지 않은 자는 모두 표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인을 받은 자의 모습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자들이에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표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세상의 가치관이 표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이 표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매매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세상의 체제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약한 게 이 경제적인 손해거든요. 저 사람 만 원 버는데 난 6천 원 벌면 이건 엄청난 심각한 예, 문제예요. 똑같이 만 원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이 경제 체제 하에서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과 그러지 않는 방식,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 그리고 백성의 가치관, 백성의 행복관,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머리에 인이냐 짐승의 표냐에 따라서 세상 사는 방식이 달라진다. 근데 세상 사는 그 표가 뭐냐? 666이다 라고 했어요. 666. 그러니까 이 666은 강력한 힘을 가진 무엇인가예요. 예, 강력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죽일 수까지도 있는 매매를 금지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표입니다. 그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은 누굴까? 예. 아무래도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세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짐승이겠죠. 그렇죠? 모든 믿는 자들을 믿음을 포기하게 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자. 그게 짐승이에요.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의미 있는 666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딱 보기만 해도 여기 보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자를 보니까 그 사자는 뭐다? 잊어버리셨어요? 영국이다. 곰은 뭐다? 러시아다. 아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네요. 몰라도 우리가 뭐 구원받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도움은 돼요. 자, 독수리는 뭐다? 미국이다. 용은 뭐다? 우리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666 세어봐라. 그러면 총명한 자는 세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 666이 뭘까?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위협을 느꼈던 상징적인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 존재는 뭘까? 역사적인 방식으로 그 인물이 누구였을까를 추적해내는 방식으로 666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방식. 게마트리아 방식은 사람의 이름을 다 합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 히브리어에서는 특히 히브리어가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헬라어도 많이 써요. 자, 그 철자마다 숫가가 있어요. 알레프하면 1, 베트하면 2, 김멜하면 그 3 이렇게 쭉 알파벳 순서를 따라 숫가를 정해서 1, 2, 3, 4, 5, 6, 7, 8, 9, 10 한 다음에 20, 30, 40, 100 한 다음에 200, 300, 40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거를 쭉 해보니까 누구의 이름을 계산해보니 666이 됐냐. 그거는 아무래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막 죽이기까지 하는 순교를 많이 당했던 그런 로마 황제가 가장 손쉬운 하나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때 로마 세계에 어디를 살든지 이 로마 황제의 그 힘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지역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했을 로마 황제는 누구였을까를 생각해서 쭉 계산을 해봤더니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은 네론 카사르. 히브리어로 저기 나와 있죠. 네론 카사르. 괄호 안에 빨간색이 그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한번 대입을 시켜봐 드릴게요. 네 할 때 느는 50, 르는 200, 와브는 6, 그다음에 그 누는 50. 이 그 앞에 있는 니는 이렇게 쓰지만 끝은 이렇게 마지막에 쓴 건 길게 늘여 쓰는 거예요. 50, 50 똑같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카사르의 크는 100, 쓰는 60, 르는 200. 르가 두 번 나왔네요. 두 번째 마지막. 이걸 다 합하니까 얼마예요? 예, 666이 됩니다. 666. 그래서 아마도 네로 황제로 상징되는 악의 구심점, 힘 있는 자. 그러니까 네로 황제라고 딱 지칭하면 안 되죠. 그건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발휘해요. 오늘날 이 세상에 666은 누굴까? 여러분들 마음으로만 생각하세요. 666은 누굴까가 아니라 666의 역할을 하는 인물 아니면 제도는 무엇일까? 예,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사람을 휘어잡는 힘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제도에게도 있고 문화에게도 있고 다양한 그러한 그 실체들이 666의 이런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로와 같은. 그런데 또 이런 방식보다는 어떤 이들은 666을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요, 불완전수예요. 왜냐하면 7이 완전수인데 완전에 가장 근접한 수가 6 아니에요. 근데 7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완전의 수가 6입니다. 근데 6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에요.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근데 사실 아까 악의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악의 세력들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자기에게로 귀속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사탄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하나님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흉내내요. 근데 사탄도 실패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실패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실패한다. 실패에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다.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께 근접한 것 같지만 가장 부족함을 드러내는 부족함의 극치가 이 악의 삼위일체다. 불완전의 극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666은 불완전의 불완전의 불완전을 더한 불완전의 극치다. 예. 그게 사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힘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왕권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6에 있는 것이 아니라 7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666은 항상 강력한 힘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생명력도 있죠. 머리가 7이에요. 힘도 있죠. 뿔이 10이에요. 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관이 열이나 되고 일곱이나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다 굴복해요. 거기다가 막 그 무력까지 사용해서 믿지 않으면 죽음이다 라고 하면 예,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다 그래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예, 말라 죽어버려요. 포기해요. 그러나 성전 안, 예, 성전 건물과 제단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 쟀다 했어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666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현혹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심을 보이는 그로말미암아 손해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맞은 자들, 그들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666은 뭘까를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예, 그것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 세상 가운데서 교회 성도들을 그 진리의 길에 벗어나서 세상의 삶의 방식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는 사회의 권력자들, 제도들, 물질 제일주의를 부추기는 그러한 경제 체제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악한 문화 매체들, 이런 것들이 사탄이 교회의 전복을 위해서 그 개인들을 굴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잡아가는 것은 다양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내 하나만, 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어디에 자꾸 굴복하는가, 그것을 사탄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세력에 저항하는, 즉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정부의 박해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66은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사탄의 다양한 다각적인 도전과 공격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수다, 이름이다.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666은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참 고달플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기대되는가 하면 그럼 언제 이 고난의 기간이 끝납니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기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가? 천년만년 계속됐으면 좋겠는가? 만약에 천년만년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세상과 아주 화합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달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더 고달퍼?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특징이에요. 상황적 특징이에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표를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표 받기를 거부하는가? 이걸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세상 사랑하면서 표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가?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도요, 세상 그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단호하게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인 맞은 자로서 표도 같이 머리에는 하나님의 인, 손에는, 오른손에는 짐승의 표. 둘 다 있으면 참 편리하겠죠. 구원받을 때는 이 인을 보여주고, 예, 세상에서 살 때는 이 표 보여주고, 예, 나 이 표 있어. 하나님 앞에, 아, 저 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한다. 예,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하나를 선택하려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서 있다. 그럼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요한의 그 시간적인 위치를 얘기하면서 이미 얘기했는데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 우리는 잘 안 한다 했어요. 그러면 입 맞은 자는 표의 모습은 전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래 표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인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표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림이 한순간에 딱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성장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속해 있던 이 짐승의 표에 익숙해 있는 나의 삶, 나의 사고, 나의 가치관, 내가 젖어 있는 문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예, 그리스도의 인애, 순결함과 충성심으로만, 예,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버릴 것들을 계속 버려가는 것.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지난 날을 살면서 표의 영향력 하에 살았던 요소들은 뭔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점점 가지치기를 하면요. 점점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만 우리에게 태양처럼 빛나고 어두움의 요소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이게 우리의 성장의 목표예요. 다른 게 성장이 아니에요. 뭐 내 키가 자라고 뭐 저는 몸무게가 좀 무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는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고 저는 무거워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대가 항상 그 반대인데 그래서 균형이 잘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원해도 몸무게가 안 늘어요. 아, 좀 잘하면 좀 몸무게도 늘어야 될 텐데. 예, 60이 한참 넘을 때까지 제가 내년이 이제 은퇴인데. 아, 그때까지도 아직 뭐 대학교 때 몸무게 그대로예요. 참 한심합니다. 자라지를 않아요. 자라지를 않아요. 키도 똑같아요. 그때 그 수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향적인 걸 보고 자라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자라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라난다는 건 그리스도 중심적 삶,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죽어가는 것, 떨어져가는 것, 벗어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점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이제 그 계속 묵상하실 텐데, 묵상하실 때 이 짐승의 표, 여기 와서만 그걸 묵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에베소서 교회 묵상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짐승의 표를 벗어버리도록 어떻게 교훈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도전받으면서 나는 그럼 어떠한가? 예, 짐승의 폐의 요소들은 계속, 세상은 굉장히 강력해서요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그 영향이 점점, 예, 사라져갈 수 있는 그것이 13장의 핵심, 예, 요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계속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그게 계속이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게 14장입니다. 그러니까 12, 13장, 사실 11장부터 시작해서 12, 13장은 이 투쟁 속에 살아가는, 공격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래서 인내해야만 되는,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교회의 본문 가운데 그 고달픔, 짐승의 표를 거절하기 위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상될 것인가? 그 내용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던 악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6절부터 20절까지가 그 악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의 요소들이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고 지금 강력해 보이는 사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잠깐 보면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표를 받게 하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힘 있다. 그러니까 나 따라와라. 해서 표를 받게 했어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붙는 못에 던져졌다. 유황못에 던져져 버렸어요. 유황못은 이제 불못은 완전한 멸절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14절, 사실은 그 이제 11절부터는 쭉 흰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인데요. 13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사망까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에 앞서 10절에서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 모두가 불못에 던져지고 그들이 도구로 사용했던 사망, 음부 모든 게 다 불못에 던져지는 최종적 멸망을 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어떻게 됐냐? 21장 이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리고 2절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크게 그려주는 그림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12, 13장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접재앙과 그 대접재앙의 결과인 악의 세계, 즉 음녀와 바벨론이 당할 시험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5장, 16장에서는 일곱 대접 심판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15장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고 16장으로 넘어가면 일곱 대접 심판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일곱 대접 심판 역시 출애굽 재앙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일곱 대접 심판은 일곱 나팔 그 심판과 재앙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평행을 보면요. 나팔과 대접 그리고 출애굽 재앙의 배경은 어떻게 되나를 좀 보면요. 첫째는 땅에 대한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바다에 대한 재앙.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에 대한 재앙.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재앙. 다섯 번째는 어두움과 고통의 재앙. 여섯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과 관련된 재앙. 이렇게 어때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별개의 재앙이 아닌 게 분명하죠. 평행재앙이에요. 평행을 이루고 있고요. 대신 대접재앙은 좀 더 분명하게 그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큰 음성, 성전, 번개, 지진, 우레. 이게 마지막 일곱째 나팔과 대접재앙의 현상이에요. 나팔재앙은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대접재앙은 이걸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진짜 이 세상에서의 최종적 심판. 여섯 번째까지는 반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은 결정적인 재앙이라면 일곱 번째 재앙 그 최종적 결과가 뭐냐? 이 세상의 악의 세계의 최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상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 모든 재앙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 시간은 좀 없어서 곧바로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17절입니다.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했습니다. 자, 일곱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일곱 나팔 재앙에서 보여주었듯이 성전에서 울려나오는 큰 목소리로 더불어 예,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그 앞에 있는 현상과 더불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다, 되었다. 자, 이 일곱째 대접과 더불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진로, 이 땅에서의 진로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난 그 일곱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먼저 21절에 번개, 음성들, 뇌성, 지진, 우박. 이거는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8장 5절, 11장 19절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재앙이 끝날 때, 마지막 때 동반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심판은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모두에게 공통된 현상으로 그때 생략되었던, 예, 얘기하고 싶지만 그때 잠시 보류했던 내용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에서 확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이 종말론적인 현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전 세계에 걸쳐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심판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지진입니다. 지진. 이 지진은 너무나 엄청나서 만국의 도시들로 대표되는 조직화된 악의 요새들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을 그냥 진짜 그 땅의 지진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충격이 이 세상에 부딪혀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느꼈던 나라적으로 느낀 지진과 같은 우리나라의 그 위기가 뭐가 있었어요? 뭐 전쟁도 있지만 예. 또 우리의 경험 속에 1997년도에 IMF 그리고 부동산 위기 그리고 뭐 사실 미국에서도 뭐 무슨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위기로 말미암아 전 세계 금융 체제가 막 흔들리는 막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예. 이런 이걸 지진이라고 이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단지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체제가 유지되는 그 체제 자체의 그 기관이 흔들리는 그러한 지진이 있게 된다. 그래서 만국의 도시들로 대표되는 악의 요새, 여기서는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마저도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선고를 받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빌론이 무너졌다 했는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무너지는 과정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 과정이 17, 18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7, 18장으로 좀 들어가서 예, 지금까지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봤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악의 세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의 단을 비우게 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17장의 그 구조를 보면요, 음녀와 짐승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18장 1절부터 24절은 큰 바빌론의 멸망, 그래서 음녀와 바빌론 이 두 상징으로 악의 세계의 폐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의의 세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에 대응하는, 오전에 했던 건데요, 음녀에 대응하는 뭐가 있다 했죠? 신부,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21장에 신부와 같이 단장한 뭐라고 했죠? 새 예루살렘. 예. 그래서 음녀에 대응하는 신부, 바빌론에 대응하는 새 예루살렘. 다시 한번요, 복습이 중요합니다. 한번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음녀에 대응하는 뭐라고요? 신부. 그리고 바빌론에 대응하는 새 예루살렘. 그럼 거꾸로요, 신부에 대응하는 악의 세계의 상징은 뭐예요? 음녀. 새 예루살렘에 대응하는 악의 세계의 상징은 뭐예요? 바빌론. 이 바빌론은 악의 세계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원수와 같은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한 나라예요. 자, 먼저 17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큰 음녀라고 묘사된 자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다음 장에서 나오는 큰 바빌론과 동일합니다. 별개의 음녀 따로 있고 바빌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음녀는 곧 바빌론이에요. 그래서 17장 18절 보면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고, 그 큰 성이 18장 1절에서 그 2절에서 무엇으로 확인이 됩니까? 바빌론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문명화된 인간 사회를 지칭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는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인이 1절부터 6절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다양한 그러한 영광을 누렸는가, 우리 한번 좀 본문만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자, 짐승 위에 앉아 있는 여인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자, 첫째, 이 여인은 다양한 지상의 영화를 누린 자다는 것을 우리가 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혹시 자줏빛 옷 입고 오신 분 계신가요? 너무 자처하지 마세요. 이거 상징화된 거예요. 자줏빛은 굉장히 고급이다라는 거예요. 고급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악의 세계를 표현할 때 그 자줏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여인의 색깔이 자줏빛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은 자줏빛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상징은 상징이에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혹시 여러분들 금반지 끼고 오셨으면 그 금반지 이 여인의 특징입니다. 보석, 뭐 보석 종류가 워낙이 많죠. 또 진주, 아 이 진주 참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런 모든 좋은 것으로 다 꾸몄습니다. 그리고 잔도 금잔이에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름다운 건 다 가졌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예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극도로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박해한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6절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에 취했어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피에 취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피가 가득해요. 피에 취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는가. 그게 이 문명화된 세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장의 여인,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21장, 22장의 신부와 상반적인 인물로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자와 짐승의 정체가 7절부터 14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좀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음녀가 받을 형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15절부터 18절. 이 부분은 이제 이 음녀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예,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아마도 로마에 굴복한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의 세력은 예,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있는 것이니까요. 로마가 정복한 그런 나라들, 그게 물이다. 구약에서 나라들과 군대들은 넘치는 홍수물의 비유가 됩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살피지 않았던 부분에서 여인은 짐승의 일곱 머리인 일곱 산 위에 앉아있다 했는데 일곱 산은 로마에 있는 일곱 개의 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악의 세력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의 이 여인은 항상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이 큰 제국의 위에 앉아서 그 제국을 가지고 예,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보면요,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느니라. 예,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열 뿔, 이 여인을 태우고 다녔던 그 로마 제국의 열 뿔들이 여인을 반역합니다. 이 열 뿔은 지금까지 어린 양과 대적해서, 어린 양의 백성들과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열 왕들의 전쟁의 대상은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음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 이 지상의 마지막 메시아 심판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론부는 악의 세력이 어떻게 패망하느냐? 메시아가 직접 내려와서 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악의 세력 사이에 불일치, 반란에 의한 것이다. 그 체제 내의 불협화음, 그게 결국은 악의 체제를 와해시켜버린다. 그런데 이러한 악의 세력 사이에 세력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너희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도록. 지금까지 일사불란하게 서로서로 협력하며 악의 세력을 구축해왔던 그 모든 요소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그러한 방식으로 최후를 맞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굳이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심판할 일도 없어요. 심판은 그 다음 단계예요. 체제의 무너짐은 그 악의 세력 안에서의 불일치와 반란 때문이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점을 확고하게 보증해 줍니다. 악의 세력은 스스로 물어뜯고 삼키고 해서 찍고 해서 마침내 파멸할 것이다. 참 여기 보면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사실 이거 지금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최고의 정점이 있는 세력이 그 아래에 있는, 예, 자기가 부렸던 그 세력에 의해서 당하게 된다. 18절 보면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인의 정체와 성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시와 그 제국의 통치체제를 상징합니다. 그 제국 자체. 이 여인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큰 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온 세계 어디에서나 그 힘을 행사해 왔고 그 세력을 구축해 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모든 세력하에 세상을 두고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18장 1절부터 24절은 한 여인이 아니라 한 도성의 패망을 통해서, 예, 악의 세력이 어떻게 그 종말을 맞이해 가는가를 묘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18장은 17장 1절에서 선포된 음녀가 받을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 멸망에 대해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 18장의 내용은 거대한 상업 도시의 파멸 이라고 하는 상징하에서 큰 음녀 바빌론의 마지막 전복을 묘사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요한이 로마나 예루살렘 같은 한 지상의 도시나 제국의 몰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 체제의 어떤 몰락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그리고 있다. 마치 한 도시가 멸망하듯이, 한 제국이 멸망하듯이 악의 체제가 멸망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 요한은 이 한 도시의 파멸을 그려나감으로써 지구의 역사를 타락시켜왔던 악의 체제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의 체제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18장은 개개인의 파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짐승의 주도하에 음녀 바빌론으로 상징화된 체제의 붕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꼭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17, 18장을 이해할 때 요한은 바빌론의 파멸을 묘사해 가는 과정 속에서 구약의 배경을 많이 또 사용합니다. 근데 특히 고대에서 음녀 같은 도시로 불려져왔던 바빌론 아니면 두로, 두로는 특히 이 상업의 도시였잖아요. 이 상업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적인 요소, 이게 이제 이 악의 체제의 중요한 두 축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체제, 경제적 체제가 어떻게 흔들리는가를 바빌론과 두로의 어떤 그 구약의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그 파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은 바빌론의 멸망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에게 성을 떠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두 부분이 아니라 네 부분인데 제가 잘 그 아까 좀 실수를 했네요. 네 부분. 자, 여기서 바빌론의 그 큰 성에 몰락이 선언된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폐망이 어떻게 오는가는 17장에서 그 체제 안에서의 반란을 통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8절 한번 교독, 저랑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예,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지금 바빌론에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인재앙에서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뭐를 해줬습니까? 이마에 인을 쳐줬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있을 때는 막간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내부는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러면서 바깥 영역은 남겨뒀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고 지금 현재는 바깥 영역, 우리의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은 예, 보호의 대상에서 3년 반 동안은 제외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곱째 대접이 뿌려진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 인을 쳐주거나 측량해 주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떠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근데 떠나는 게 그러면 어디로 떠나죠? 온 지구상 전체가 지금 바벨론의 제국인데 어디로 떠나요? 달나라요? 달나라를 가도 그거 죄악의 체제 하에서 그냥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우리가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로 가요? 떠나라라는 것은 공간적인 도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파멸될 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 때는 공간적인 그 이동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 스치고 지나갈 이 전쟁,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이 전쟁은 악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망가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때 도망가는 것은 실제 공간적인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들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산이 주변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들, 마을들 중심으로 쓸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도에 그 살 때 그 작은 그 강릉 가까이에 그 보광리라는 마을에 살았는데요. 그 보광리가 그 6.25 전쟁 때 예,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했던 동네래요. 그러니까 산골 깊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강릉만 싹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너희의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해라. 왜요?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증언해야지 될 사람들이니까. 거기서는 공간적인 도망에 육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 그런 도망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예,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적인 안전을 보존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다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를 받는 그러한 영향력에서부터 도망 나가라. 예, 그래서 구별해라 너희를.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다음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의 뭐에 참여하지 마라? 죄에 참여하지 마라. 나오라는 말은 그들의 죄에서 나오라는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나와라. 죄에서 빠져나와라. 도망가라. 그래서 너희 영혼을 안전하게 보존하라. 사실 구약에서도 이런 도망가라, 죄악의 세계에서 도망가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초의 사건은 소돔에서 롯의 가족에게 도망가라라고 해서 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것을 요구했죠. 그래서 다 도망가는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봐서 소금기둥이 됐다. 떠나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미련을 내버려두고 그냥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다른 삶을 살아라. 그런데 여기 지금 바빌론과 연관된 배경도 없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 51장 6절에 보면 바빌론을 떠나라 했어요. 근데 그 떠나라는 게 뭐 귀환을 해야 떠나는 건데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 떠나라라는 명령은 바빌론의 문화에, 바빌론의 체제에 너희의 영혼을 팔지 마라 라는 명령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떤 문자적으로 공간적인 어떤 그 나와라 바빌론, 그럼 바빌론을 나오면 교회로 들어오면 되나? 예, 이런 이제 착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체제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사실 악의 세력이 주관하는 도시에 살면서도 그곳에 속한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간적으로도 실제 삶의 자리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박차고 떠날 준비는 해야 돼요. 이게 나의 안전한 모든 것,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사실 IMF 전까지만 해도 어떤 대기업에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거기가 본인들의 가장 확고한 안전의 터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시에 우리나라 몇 대 안에 든 기업이 여러 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시던 분들은 그냥 한순간에 모든 그 터전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예. 그때 적지 않은 분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 세상에서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회사가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영원히 의지할 데는 없구나. 그래서 그 IMF 사태 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그게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 예,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을 제공하느냐를 깨우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빌론에 살더라도 바빌론의 악한 삶의 방식의 위협과 유혹에 직면해서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라는 교훈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그것과 싸워나가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는,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늘상 그 제목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9절에서는 이 큰 성의 멸망에 대한 애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가들. 큰 성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애가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가를 부르는 자들과 하나는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예가를 부르고 누가 찬양을 할까요? 바벨론과 짝해서 바벨론의 이익을 누리며 살았던 자들은 예가를 부릴까요? 찬양을 할까요? 당연히 예가를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예가를 부리고 있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익을 누렸던 자들이고 편안함을 누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자들은 바벨론이 패망했을 때 무엇을 부를까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나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나는 이 바벨론 체제가 패망했을 때 애가를 부를까? 찬양을 부를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내가 이 세상의 체제에 얼마나 친숙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서 이익을 누리고 편익을 누리고 있는가에 따라. 그렇다면 애가를 부를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외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손해를 입고 이런 삶을 살았던 자들은 예,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패망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고 막 슬퍼하면 안 돼요. 정체성을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당했어요. 막 로마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뿌리채 그냥 마지막 남은 바위 하나까지 다 걷어가지고 막 파멸을 시켰어요. 그때 막 이제 그런 전쟁을 하는데 로마가 계속 막 돌 폭탄을 던지고 막 할 때 예루살렘이 함락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함락이 되는 것을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영화 보는 입장에서는 함락이 안 되기를 바라요. 왜? 약자니까. 근데 약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죽인 메시아의 원수예요. 대적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참았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더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끝까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는 메시아의 심판이고 로마 군인은 메시아의 도구로서 지금 심판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설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가를 부를 것인가 찬양을 할 것인가.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어떤 입장에 섰을까? 근데 바빌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체제하에 살면서 그것을 떠난 자들과 그 안에서 그걸 누리는 자들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떠난 자들은 찬양할 것이요 그 안에서 누리는 자들은 애가를 부를 것이다. 자 그런데요 9절부터 19절에서는 애가가 쭉 나열되는데 그들은 이 바빌론 성의 파멸 자체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당하게 될 손실 때문에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예. 진정한 충성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정한 충성심은 그 파멸 자체를 슬퍼해야 돼요. 근데 그들의 충성심은 처음부터 매매할 특권을 위해서 받은 표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한 표를 산 때 매매의 체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니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길을 갖고 그 이익이 사라지자 슬퍼하는 것이죠. 자, 먼저 9절 10절은 왕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정치적인 세력들이 슬퍼해요. 그런데 11절부터 17절은 두 번째 나오지만 훨씬 길게 나와요. 뭔가요? 그녀와 무역하던 바벨론과 무역하던 상인들의 애가입니다. 상인들의 애가. 그러니까 정치, 경제가 함께 있을 때요. 정치가 더 힘이 세 보여요. 힘을 가진 자가 더 세 보여요. 근데 진짜 힘은 어디 있을까요? 경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권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경제가 얼마나 잘 안정되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에 목을 매는 거예요. 사실상 경제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를 부르는 데서 길이 차이가 왕들의 애가는 두 절인데 상인들의 애가는 일곱 절이나 돼요. 일곱 절. 그러니까 이 경제 체제가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위협하는가 또 유혹하는가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말라 죽는 것보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잖아요. 재물의 염려, 유혹, 이게 이제 다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하던 상인들, 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그 무역의 반사 그 이익을 누렸던 선장들, 선주들, 배가 중요합니다.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가야 물류가 살잖아요. 물류, 이거 함께 다 있는 거예요. 배, 그때는 다 배로 했으니까요. 요즘에는 항공, 땅에 고속도로로 움직이는 모든 이 물류들이 다 이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류하는 사람들이 다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 시간이 없지만 16절과 17절만 좀 보면요.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옷과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 말고요. 19장 1절부터 5절에서는 19장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허다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신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손해를 입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의롭게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무리하면서 이제 19장 6절 이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야기니까요. 재림 때 이야기는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알만큼은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과 관련된 것까지는 우리가 좀 정리하자 해서 19장 5절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나는 애가를 부를 것인가 찬양을 하게 될 것인가. 음녀의 패망, 바벨론의 체제의 파괴와 더불어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애가냐 찬양이냐.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찬양을 부르는 허다한 무리에 속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저의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